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만 지나가서 이 세상 나가 어떻게 보면 피곤하게 하나님 힘들게 살다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세상 나가 살면서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하루 잘 보내게 하여 주셨고, 이 시간 우리 피곤하지만 주님 앞에 모여서 내 평생의 소원은 나를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조금 조금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더 알아가는 것이라고 하나님 찬양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진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새겨주시고, 또 우리는 공부하는 동안에 주님께 하셔서 마음속에 번민이나 고통스러운 거나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다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중에 혹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 몸의 병도 치료하는 역사가 주님 말씀을 상고하는 동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어떻게 해서 제 입에서 마태복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은요. 하여튼 하고, 요한복음은 저자가 누굽니까? 예, 요한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저자입니다. 요한이요, 재밌는 분, 예수님을 한 몇 살 때부터 따랐습니까? 학자, 성경에는 없습니다. 학자들이 한 25살 때부터 따랐다고 합니다. 25살 때부터. 그러면 예수님 따르기 전에 요한은 누구를 따랐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요한은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세례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요한을 쫄쫄쫄쫄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세례요한보다도 훨씬 큰 자가 등장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분이. 그리고는 저 세례요한을 딱 이렇게 접어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요한복음의 저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한이요, 사도들 중에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제일 오래까지 90몇 살까지 살았다고 그럽니다. 90몇 살까지 살면서 성경을 몇 권을 지었습니까? 성경 몇 권 지은 것? 하여튼 중얼중얼 할 때는 뭔가 우리가 발전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 요한계시록 몇 권요? 다섯 권을 썼습니다. 굉장히 집필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이요, 이렇게 다섯 권을 했는데 특별히 요한 1서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굉장히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원래 성격이 이렇게 사랑스럽고 나긋했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의 별명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 우리 마가복음 3장 17절 한번 주십시오. 이 사도 요한의 처음 별명, 예수님이 지어줬습니다. 예수님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누구요?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무슨 별명을 줬습니까? 보아너게, 무슨 뜻입니까?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죠. 얼마나 성격이 급해서 뭐 조금만 쾅쾅쾅 그러듯이 이렇게 성격이 급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 레자 틀렸습니다. 옛날에는 레자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안 씁니다. 이렇게 리얼의 애자를 씁니다. 이게 요즘 맞춤법입니다. 이게 옛날 글씨입니다.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 진짜 그래요. 마가복음 한번 주실래요거든. 그다음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 그러면서 사마리아 한 촌으로 딱 가시려 그랬습니다. 걸로 지나가요? 지름길이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아니 웬 유대인이 우리 동네로, 그리고 막습니다. 그럴 때 이 두 사람이 별명답게 뭐라 그런지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십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네, 마가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여, 우리가 무엇을요? 불을 명하여. 하나님, 쟤들 보니까, 예수님 쟤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그냥 죽이게, 그냥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할 거예요. 이렇게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요한이. 원래 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고 난 뒤에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이 온화하고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명이 뭐라고요? 우레의 아들, 보아늑의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성령님 받고 보니까요, 아 이렇게 사는 게 아니네. 그리고 성격을 바꿔버립니다. 예수 믿으면서 진짜 잘 믿는 사람은요, 뭐를 바꾸는 사람인지 아세요? 성격 바꾸는. 성격이요, 죽을 때까지 잘 안 바뀝니다. 예수 믿은 데서 보면요, 죽을 때까지 그냥 고성격 그냥 그대로 갑니다. 거의. 그런데 요한은 성격을 바꿨습니다.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제자로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서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을 왜 썼습니까? 요한복음을 이 21장까지 있는데요. 왜 요한복음을 썼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입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요한복음과 우리 이 사복음서가 시작이 되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에서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표적도 이 요한복음에 많지만 다 기록을 안 했습니다. 이 세상도 감당치 못할 만큼 많은 것을 하셨는데 왜 이것만 딱 기록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어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1권의 21b 한번 그림 한번 주실래요? 요거 1권에 나왔던 그림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요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그 갖고 계신 데는 없습니다. 요게 이렇게 생긴 거는 요게 죄라고 그랬습니다. 요게 요 제목이 뭔가 하면 죄의 온도계입니다. 죄의 온도계. 요새가 큽니까? 요새가 큽니까? 요새가 큽니까? 요새는요 눈을 탁 째려보고요 누군가를 쏠려고 지금 탁 이렇게 intentionally 이렇게 탁 째려보고 있습니다. 요 살인죄를 질라 그러잖아요. 또 살인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요새가 큽니까? 아니면 요새가 큽니까? 그럴 때 죄의 온도계로 보면은 이게 훨씬 크죠. 맞아요? 요거는 뭡니까? 이건 돈만 아는 겁니다. 돈만 아는 겁니다. 여기 무슨 안경을 끼고 있습니까? 돈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빨간색 안경을 끼면 몽땅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파란색 안경을 끼면 몽땅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미워하는 안경을 끼면 다 밉게 보입니다. 누군가를 씹어야 되겠다는 안경을 딱 씌면 전부 씹습니다. 비판해야 되겠다 싶으면 전부 비판합니다. 돈 안경을 끼면 뭐로 보입니까? 아빠도 돈, 엄마도 돈, 친구도 돈, 뭐 전부 돈으로 보입니다. 요게 죄도 꽤 큽니다. 요새는 요거보다는 좀 작죠. 요건 살인죄니까. 요건 뭡니까? 요거는 테레비 보면서 자기 본분을 다 안 하고 허송세월하고 있는 겁니다. 요 세 중에 어떤 죄가 제일 위험합니까? 어느 죄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번호를 붙이게. 1번, 2번, 3번. 어느 죄가 제일 위험합니까?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셋 중에 하나는 들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왜 3번이에요? 3번이 제일 위험하다. 예, 예. 예, 맞아요. 예, 우리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왜 이게 위험합니까? 이거는요, 사람들 지면 자기도 죄책감을 느끼고 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저놈의 자식 봐라? 저 잡아 넣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참 저거 못쓰겠네, 사람. 저 인간미가 없어. 저거 자기 돈밖에 몰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자기도 양심의 가책을 좀 느낍니다. 그냥 재미나는 거 하면서 자기 본분을 다 안 하고 허송세월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거, 이거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쵸? 맞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죄가 이런 죄들보다 어떠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는요, 죄가 1, 2, 4, 어느 게 큽니까? 이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뭐 그거 얘기하기 전에 요거요. 이거 돈에 관한 이야기인데, 성도님들 우리가 돈 많은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부자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부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부자는 돈 냄새가 나면 안 되고 누구 냄새 나야 됩니까? 예수 냄새 나야 됩니다. 제가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부자 그러면 원래 이게 뜻이 돈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부 쭈르륵 그런 게 전부 돈입니다. 근데 그런 돈 냄새도 뭐 조금씩 나야 되겠지만은 무슨 냄새가 나야 됩니까? 예수 냄새가 나야 됩니다. 하여튼 하고요. 우리는 이런 죄는 안 짓습니다. 뭐 죽이려고 이런 거. 이런 죄도 거의 안 짓습니다. 뭐 이런 만질 돈도 없습니다. 악착같이 벌어봐야 다 나가고 하나도 없습니다. 매달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런 죄는 진짜 우리 쉽게 짓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이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경종을 울렸습니다. 큰 죄, 작은 죄 다 합쳐가지고 우리는 큰 죄를 안 지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죄를 지면은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근데 죄는 크건 작건 간에요. 무엇이라고 야고보 선생님이 얘기하나 그러면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0절 한번 주실래요? 여러 개 다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 위에 계명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다 잘 지켰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그거 하나 딱 어기면 다 어겼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까 그 밑에 그거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 본분을 다 안 하고 허송세월 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 안 하고 뭐 나와서 하나님 경배해야 되는데 경배 안 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벌려야 되는데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요. 작은 죄가 아니라 큰 죄라는 겁니다. 왜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온 계명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하나를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모두 범했답니다. 마음속으로 이웃집에게 아이 탐이 나네. 탐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탐나네. 이렇게 하면은 다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야고보 선생님의 얘기인데 제가 질문 하나 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지만 이게 진짜 얘기하면 이게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예, 성경 보실 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제가 설교하면서 이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게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나올 때는 누구 사람 얘기하건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거 전부 뭡니까?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어떻게 해요? 모두 범한 자가 됐다. 이거 피해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인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에서는 동물 피를 바치게 했습니다. 동물을 잡아가지고 우리 대신에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누가 오셨습니까? 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죄송합니다. 마가는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마가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그럴 때 마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한다 그랬습니까? 종으로 왔다 그랬죠. 그래서 마가는 섬기로 온 분입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족보가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 막 일을 했습니다. 마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마태는 무엇으로 묘사합니까? 예, 왕으로 묘사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들어가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잖아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휘저어 놓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막 그럽니다. 그리고 왕은 뭐가 필요합니까? 왕은 혈통과 족보가 필요하잖아요. 지금도 계사로 가면은 조금 괜찮은 개는 비싼 개는 뭐가 있습니까? 족보가 있잖아요. 족보가. 근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는요. 그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굽니까? 누가복음은 지극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모습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에 대해서 연민이 많고요. 얼마나 사랑하는 모습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누가복음이고요. 요한복음은 뭡니까? 그러면 요한복음은요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 사람과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의 모습도 있지만 요한복음에 들어오면요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66페이지로 한번 가보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이제 빨라집니다. 이제 오늘요. 제가 준비를 해보니까 하루 종일 하고도 모자라는 거 있죠. 이제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66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요한복음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참 잘 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예,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요분 누구죠? 예수님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점점 예수님이 누군지에 관해서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같은 데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런 질문이 언제 나오죠?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16장에. 그런데 요한복음은 첫 뚜껑을 열자마자 여기에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은 누구라다라고 막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거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이렇게 크게 밝혀 이렇게 놓으시다가 가장 확실하게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가 있습니다. 제자가 있습니다. 예, 요 제자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왔을 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야 우리 예수님 봤다 부활하셨다 그랬더니 자기 못 믿겠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 넣어보고 여기 이렇게 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나타나서 손 넣어볼래?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죠. 그렇죠? 그때 도마가 하는 고백이 우리 성경 한번 찾아주실래요? 한참 뒤에 지시분데 요한복음 20장 28절 요한복음 20장 28절 지금 요한복음 20장 28절 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요 고백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요한복음에서 가장 이렇게 큰 고백으로 확실한 고백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이 당시의 주 그러면요 생사 여탈권을 완전히 쥐고 있는 분을 향해서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꼭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시저예요. 시저. 시저를 향해서 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저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이제 우리 살펴볼 건데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큐리오스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이제 그림 주실래요? 조금 전에 그림. 예. 요한복음에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그분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라고 쫙 얘기를 하면서 점점 밝혀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뭐 돌멩이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취소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요 돌멩이가 뭡니까? 그러면 성전의 기초석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성전은 성전의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곳입니다. 맞죠?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 제일 그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왜 뭐가 있습니까? 그 뚜껑 그걸 시온소라 그러죠. 은혜의 자리라고 그럽니다. 거기에는 천사가 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기초석이 예수님 오심으로서 다 없어졌습니다. 왜요? 그 성전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친히 오시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준다. 친히 오시는 건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분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에 있는 이 기초석이 필요 없고 주님 스스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요 표현을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예, 요 밑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요게 원어의 뜻은요 텐트를 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뭐 하셨습니까? 텐트에 거하셨죠. 그렇죠? 성막이 텐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때 거하심에가 텐트를 치심에 우리와 함께 계심에 그런 뜻입니다. 다시 그림으로 보여주실래요? 그림 다시요. 예,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사실은 사실은 그 십계명 참 그 그 법궤 위에 있는 두 돌판 위에 이 천사 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만나주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천사가 직접 우리 주님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올 때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렇죠? 하여튼 하고요. 천사가 수종도는 모습이 요한복음에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리고 이건 누굽니까? 이건 나다나엘인데 우리 그 교재를 보시면요.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있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이 무화과나무 밑에 아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무화과나무 밑에서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묵상을 했습니까? 묵상이죠. 왕으로 오신 메시아. 앞으로 우리나라의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우리들을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을 뭐 이렇게 하는 그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고 대망하고 소망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이죠? 예,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이 그림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무화과나무에 가는 거는요, 미가서 4장 4절입니까? 한번 주실래요? 미가서 4장 4절. 예수님 오시기 전 또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그 메시아 오실 것을 이렇게 메시아가 오신 것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화과나무 밑에서 묵상하고 메시아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그림 주실래요? 나다나엘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내가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보십시오. 이렇게 무화과나무 밑에서 묵상도 하고 무슨 묵상을 합니까? 메시아가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뭡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섬기는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뭡니까? 그러면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모든 교회의 직분은 다 섬기는 직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그게 뭐죠? 자기는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누구도 그런 말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막 소용돌이 치니까 좀 섬기고 싶은데 그게 뭐 여건들이 잘 안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잘 섬기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뭐 그분은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미국은 누가 될지 모르니까 뭐 될 분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그건 우리의 성도들의 그건 우리의 본분입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하여튼 하고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하나를 살펴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많습니다. 그 중에 I am으로 시작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I am은 뭡니까? 그러면 나는 무엇이다죠. 그런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이거는요,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왜 신학적이라고 얘기를 하나 그러면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자존하시는 분, 나는 스스로 있고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모세에게 나타났습니까? 나타나서 내 백성을 이제 구하러 가라.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로 하여금 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 뭐라 그러죠? 하나님. 백성들이 물을 겁니다. 너 어떻게 해서 네가 왔냐? 누가 보냈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누가 보냈다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그래라. 그러죠, 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럴 때 영어로 뭐라 그러죠? I am that I am. 그거는 킹 제임스 버전이고요. I am who I am. 요건 NIV입니다. Who I am 이건 that I am 이건 좀 that 쓰는 게 조금 더 권위가 있습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리고 그 다음 성경 보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그래라. 여기 돼 있죠. 그 영어로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I am이 보냈다고 그래라고 돼 있습니다. I am has sent you to. I am has sent you to them. 내가 그들에게 내가 I am이라는 사람이 보냈다고 그래. 그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있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오셔가지고 그 표현을 막 쓰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면, I am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거는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어떤 증거로서 예수님께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디 있냐면요. 우리 이 교재, 6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출애굽기 3장 14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I am이라는 거. 출애굽기 3장 14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이 표현을 외웠어요? 요거.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I am that I am.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I am has sent me to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보면요, I am입니다. I am 대문자로 I am.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그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표현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렇게 많이 쓰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에는 다시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I am has sent you. I am 이게 나를이죠. I am has sent me to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I am이 모세의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I am이라는 이 표현은요, 스스로 있는 자의 표현입니다. 그게 우리 68페이지 보면요, 7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스스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기는요, 예수님의 신상발언 1, 신상발언 2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예수님의 자전적인 표현입니다. I am에 관한 표현입니다. 제일 먼저 1번, 그 1번은 6장 35절에 있습니다. 하나 적으십시오. 그 왼쪽에는 전체 구절이 나와 있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신상발언이라고 되어 있는 거, 8장 12.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신상발언 중에 세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지. 그렇죠? 그게 10장 7절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게 10장 11절입니다. 다섯 번째, 나사로의 부활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있죠. 그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섯 번째, 요건 뭔지 알죠? 그죠?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way.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상발언 일곱 번째, 이거 I am에 대한 일곱 번째가 15장 1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그 있죠, 그죠?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하는 요 일곱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게 구약에서 I am that I am. I am has sent me to you 할 때 I am에 해당되는 거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요한복음에 그렇게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지만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요한복음 1장 1절. 아, 저기 밑에, 예, 밑에 영어 나온 거 한번 보고요. 고마워요. 이게 NIV입니다. NIV.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This is what you are to say to the Israelites.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I am has sent me to you. 여기 I am이요. 요 am까지도 이 보면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I am 할 때 요게 왜 요게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표현입니다. 혹시 지금 NIV 성경 갖고 있는 분 계세요? 요 m자 뭐로 되어 있습니까? 대문자 아닙니까? 이 대학교 교실에 NIV 성경 갖고 있는 분이 아무도 없으신가? 예. 예, 요거 대문자입니다. 원래 이 표현이 I am has sent me to you. 그다음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주십시오. 이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족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왜 없습니까? 마가복음에는 종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종이 무슨 족보가 필요합니까? 종은 족보가 필요 없습니다. 종은 뭐를 잘하면 되죠? 일을 잘하면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럴 때 한번 보세요.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요, 족보가 필요 없어요. 왜요? 태초부터 계신 분인데 무슨 족보가 필요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인데 무슨 족보가 필요합니까?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한번 보십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책을 보시면요, 먼저 책부터 한번 보십니다. 책 중에 제가 먼저 좀 찾겠습니다. 제가 찾아놓는데 71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제줄 내려가시면요, 1장 1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되는데 찾았습니까? 예, 말씀을 무엇으로 대치시켜 보라고요? 예수님으로 대치시키면 요한의 메시지가 분명해진다. 요거 책이죠. 저는 옛날부터 이거 했죠, 그죠? 옛날부터. 이제 다시 한번 보십니다.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누굽니까? 그럼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자리에 다 뭐를 넣어보라고요? 예, 예수님이라는 걸 넣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만 우리 말씀 자리에 예수님을 한번 넣어보십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얼마나 분명한지 모릅니다. 이게 요한이요, 오고 오는 세대에다 주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데 무슨 사람의 족보가 필요합니까? 족보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사도 요한에 있는 이 요한 서신에는요 아주 균형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이 두 개가 강조되지 않으면요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한 1서, 2서 이런 데 가면요 어마어마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서를 쓴 목적이 뭡니까? 요거를 부인하는 사람들. 이제 그림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69페이지로 한번 가보십니다. 69페이지. 아, 그제 I am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거 잘 기억하세요. 요한 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69페이지에 2번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2번. 예수님의 정체. 비밀로 취급되지 않는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우리 공부할 때 기억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까지 쭉 가실 때 십자가 이렇게 삐뚤게 이렇게 한 거 기억납니까? 내가 고난을 받고 뭐 그런 얘기를 언제 이야기합니까? 저 뒤로 가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저 중반, 후반으로 가야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는요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1장 29절 보면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랍니다. 이렇게 가면서 계속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예수님의 정체, 뭐라고요? 비밀로 취급되지 않는다. 요게 69페이지입니다 다시 이제 71페이지로 한번 70페이지 그림 한번 보십니다. 70페이지 그림. 요 그림은 뭔가 하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믿는가 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유대인들이 생각하는가 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그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 생명, 영생, 이게 예수님 믿는가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요거는 바리새인들의 관점입니다. 바리새인들. 요걸 바리새인이 아니면 우리라고 치고요.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안 오셨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 부활 영생이 언제 있는가? 요거 죽음이죠, 그렇죠? 죽고 난 뒤에 죽고 요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원래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심판과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나? 그리고 부활하고 일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퀘스천마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제가 왜 바리새인이라고 그랬나 그러면 요 바리새인들은 이걸 믿습니다, 그렇죠? 부활. 그런데 사두개인은 이걸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사두개인들의 사상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들은 죽고 난 뒤에 그럼 심판받고 부활하고 그다음에 영생으로 들어가나? 그리고 어떻게 되나?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퀘스천마크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이게 우리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을 딱 믿으면 심판, 부활, 영생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영생이 뭡니까? 그러면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생명.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영생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거를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심판, 부활, 영생에 관한 것들이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영생의 문입니다. 영생의 문. 여기 이렇게 칸막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죠. 그렇죠? 요 칸막이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죽음 뒤의 세상, 천국에 가는 것을 완전히 다 모릅니다. 조금씩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죽음 뒤의 세상을 아주 많이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어떻게 믿어야 돼서 많은 걸 할애하고요. 어떤 사람은 요게 요 폭이 조금 넓고 어떤 사람은 요게 좁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조금 큰 사람들은 요게 조금 더 넓습니다. 이 천국 보는 눈이 조금 더 넓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면 양과 염소를 좌편에 우편에 이렇게 나눌 것입니다. 요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심판, 부활, 영생,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죽고 난 뒤에 그저 어떻게 되나, 이게 이 메시아야, 주님에 관한 사상이 이렇게 없습니다. 그게 지금 요 그림으로 하나 있고요. 우리 71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십니다. 71페이지로. 아까 우리 아홉째 줄에 보면요,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예수님으로 대치시키면 요한의 메시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는 표를 잘 해놓으십시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셨지만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 태초는 무슨 태초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보다도 훨씬 이전이죠,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그냥 천지를 만들 때 태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태초는요, 영원 전부터 그러는 그 태초입니다. 하여튼 하고요, 또 조금만 내려가다가,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어딘지 혹시 찾았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찾았습니까? 예,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1장 14절 거하셨다를 직역하면 또 원문의 말대로 그냥 그대로 옮기면 무엇을 쳤다? 장막을 쳤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 이게 마태복음 사상으로 가면은 임마누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원래 하나님이 어디에 오셔서 함께 계셨습니까? 성전, 성막에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친히 이제 오시니까 이제 그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그림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73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큰 사업원의 3번. 선민이 되는 방법. 됐죠, 그죠? 예, 73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선민이 되는 방법.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이면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관원이잖아요. 그 사람 아주 학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할례를 받고 의식을 행하고 이러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하고 얘기할 때 뭐라 그러죠?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무엇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이 성경에 해박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걸 모릅니다. 뭐라 그러죠? 예수님, 그럼 제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러죠, 그죠?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3번, 선민이 되는 방법은 뭡니까? 선민이 되는 방법은 이제까지는 혈통적으로 아니면 유대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유대인이라는 바운더리가 있으면 그 바운더리 속에서 구원을 받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 받으려고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뭐를 받아야 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유월절 의식을 행하고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는 어떡합니까? 사람을 막 내보내는 거 있죠. 가서 데려오라고. 그게 다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이 원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죠? 내보내가지고 산 울가로 다니면서 동네로 다니면서 다 데려오라고. 이게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예수님 오시기 전하고 before하고 after가 뭡니까? before는 유대인이면 됩니다. 유대인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after는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막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 있죠. 그죠? 그게 3번입니다. 3번 설명에는 제 설명 뒷부분 설명은 없습니다. 그 다음 그림이 있는데 대치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대치를 시키시고 어떤 것들은 변화를 시키시고 어떤 것들은 성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성취시켜요. 대치도 변화도 모두가 성취입니다. 왜 제가 이 표현을 씁니까? 폐지시키지 않았습니다. 폐지시키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안식일이 폐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을 주일로 이렇게 바꿔 놓으시죠. 그렇죠? 대치시킨 거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일로 완성시키셨습니다. 제사 제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 예, fulfill 하러 왔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다가요. 예수님께서 다 성취시키셨습니다. 구원,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신약으로 해서 더 풍성한 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했습니다. 이제 75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많이 나갔습니다. 75페이지. 예배 장소는요. 옛날에는 예배 장소가 이 예배 장소 시비가 붙은 게 그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하는 데서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그러죠? 우리 조상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태인들은 어디서 드립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서 드립니다. 어디가 더 맞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죠.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성전이 무엇이 성전이 됩니까? 누가 성전이 되죠? 우리가 성전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성전이. 우리 모인 무리가 교회고요.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이 장소에 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허용치 않고 이렇게 없애버리고 5절 안식일, 6절 유월절, 그 유월절 중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갖고요. 그 75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째 줄쯤 올라가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며 그를 따랐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광야 시절에 먹었던 무엇을 상기한다? 만나를 상기한다. 그런데 만나가 더 내리고 만나가 이적적으로 더 오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딱 끊었습니다. 딱 끊고는 다시는 만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언제 만나가 끊어졌습니까?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소산을 딱 먹은 그 다음 날로 만나가 딱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먹은 그날 아침까지도 만나가 내렸나 봐요.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만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늘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그죠? 그 만나를 왜 줬습니까?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줬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그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만나가 매일매일 내립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그냥 내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만나를 매일 내려줄게. 이 광야에 있는 동안 이렇게 했는 그 말씀에 의해서 만나가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물질로 해서 이렇게 내려와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렸다고 얘기합니다. 또 한번 넘어가 봅니다. 이 육과하고 이렇게 쭉 하면서요. 쭉 중요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 이야기. 근데 그 나사로 이야기는 7장에 들어가면 나사로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7장 할 때
나사로 이야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나사로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좀 쉬고요. 우리 제 7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관 다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들 좀 나누십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우리 커피 한잔 합시다. 우리 그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에는 지금 우리 이 교재를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최고의 십자가 지신 거 말고 최고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 보인 사건이 뭡니까? 그럴 때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교재 보니까 나사로를 살린 것을 부활이라고 자꾸 해놨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건 한번 부활하고 나면요 안 죽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으면 지금도 나사로 돌아다녀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무덤에 잠자던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거를 부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아났지만 그 사람들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거예요. 그 부활이라는 거는 부활하고 나면은 다시는 죽음이 없는 게 부활이에요. 근데 요 교재에서는 그걸 부활이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부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유태인들은 더 대단합니다. 왜 대단합니까? 나사로 때문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거든요. 막 몰려오니까 누가 더 이렇게 유명해집니까? 예수님이 더 유명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예수님도 없고 나사로도 없는 데서 골석 재판을 합니다. 저거 둘이는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예수님만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요?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럽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0절. 집사님 아마 잊지 싶어. 요한복음 12장 10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누구까지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는데 또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몇 년 더 살았습니까? 요 교재 보면요. 그냥 전성 얘기도 해놨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뭐 몇 년 더 살아가지고 어디 가서 아마 선교사 같이 뭐 지냈다는 얘기도 있고 뭐 또 다른 얘기도 있고 이 교재에는 있습니다. 이제 제 7과로 넘어갑니다. 7과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제 그 요한복음 뒷부분으로 이렇게 가고 뭐 통틀었어요. 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또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예,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러 오셨습니다. 가장 큰 섬김이 뭡니까? 그러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죠? 누구 죄를 위해서요? 예, 나의 죄를 위해서.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믿으세요? 예,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그래서 돌아가셨다가 어디에 묻혔습니까? 무덤에 묻혔다가 이건 돌을 굴려놓은 겁니다. 며칠 만에 살아나셨습니까?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가셨습니까? 올라가셨는데 곧바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 보혜사가 누굽니까? 그럼 성령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령님이 뭐같이 표현되어 있습니까? 비둘기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님 밑에 무엇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성경 말씀입니다. 성령님은요 말씀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씀은요 성령님 없이는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부활은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부활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사역을 하도록 하시고는 종매에는 우리도 하늘나라 이렇게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 사역을 누가 하십니까? 이제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여기서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있다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있겠죠.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성령님 사역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성령님 사역 없습니다. 말씀 없는 성령님 사역 없습니다. 성령님 없는 말씀 사역 없습니다. 성령님 없는 예수님 사역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이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게 특별히 요한복음에 이렇게 아주 강합니다. 이제 81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십니다. 81페이지.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거를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뭐를 한 것처럼?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쵸?
요한복음 3장 14, 15, 16인데요.
우리 16절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럴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입니다.
우리 그 요한복음 3장 14, 15, 16.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합니다. 그래서 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게 했잖아요. 그래서 야 모세야, 예?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그래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렇게 해서 뱀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민수기에 보면은 물린 자마다 본즉 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살리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본즉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걸 인용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무엇을 든 것 같이요?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요? 영생을. 뱀을 본 사람은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도 높이 들려야 될 텐데 이 인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한다고 그러면서 3장 16절이 나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사. 어느 정도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뭐하고 연관이 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뱀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거 뱀 쳐다보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뱀 쳐다보기 위해서 학원에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믿기만 하면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전도 한번 해보시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고마운 거죠. 우리는 이게 믿어지잖아요. 맞아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믿어지잖아요. 이거 자체가 은혜고 고마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라 해서 여기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요한 1서로 들어갑니다.
요한 1서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성경 구절들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유대인들의 지도자와 대제사장들과 뭐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에게 막 예수님 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나 하면요, 너희 왕을 좀 이렇게 놔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청년을 놔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감 지르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누구 외에는 왕이 없다고.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예.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빌라도가 손을 드는 겁니다. 빌라도가. 그러면서 만약에 이 사람을 놔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신하가 아니라고 찔러 바치겠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십니다. 시작.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네.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죠. 이방인인 빌라도가 뭐라 그러죠? 너희 왕을 어떡할까? 그랬더니 우리 왕이라뇨? 우리한테 누구밖에 없다고요? 가이사밖에 없다고.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내어서 못 박힙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게 교재를 제가 줄여서 얘기합니다. 빌라도가요, 놔주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 죄가 없다고. 그러면서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면 때려서 놔주겠다고 예수님. 그랬더니 막 반대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어디 갑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빌라도가 끝내주는 일을 하나 한 거 있죠. 제가 세상 표현을 빌면 아주 끝내주는 일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요, 진짜로 대단한 겁니다. 우리 성경구절 한번 주실래요? 요한복음 19장 20절 22절. 나는 내가 할 바를 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뭘 탁 갖다 붙여놓는 거 있죠. 그게 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할까? 우리한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아무리 놓아주려고 그래도 안 되거든요. 할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못 박으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싫어하고 그랬는데 그걸 툭 갖다 붙여버리는 거 있죠. 누가요?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이방인이 아주 정확한 표현을 씁니다.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요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패를 하나 갖다 붙여놨습니다. 무슨 말 무슨 말 무슨 말요? 히브리, 로마, 헬라. 요거는 외우십시오. 히브리, 로마, 헬라. 히브리는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인 언어를 대표합니다. 헬라는 문화적인 것을 대표합니다. 문화적인 것. 로마는 정치적인 것을 대표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꽉 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정치, 문화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하는 새 언어로 기록을 합니다. 무슨 말을 기록합니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이 페이스 적힌 거 그렇게 쓰지 말라고 그럽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이렇게 했더니 빌라도가 대답을 합니다. 나의 쓸 것을 썼다. 뭐라고 적었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적어놓는 거 있죠. 참 희한합니다. 이거를 앞에 지워주실래요? 박. 아이고 다 읽었겠다.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어느 나라 말로요? 아, 빨리 지워줬어야 되는데. 너무 잘하신다. 예, 이거 잘 기억하세요.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어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누구도 그걸 다 볼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커버시켜 놓는 거 있죠. 누가 그걸 쓰게 했습니까? 빌라도가 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은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근데 아니라고. 나는 내가 쓸 바를 썼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보면 INRI인가 이렇게 된 거 있죠. 그죠? 그게 그 뜻입니다. IN. 그거는 INRI는 라틴어, 로마 말의 줄임말입니다. 로마 말. 하여튼 하고 이제는요, 요한 1서로 좀 넘어갑니다. 요한 1서 쪽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 요한 1서를 썼습니까? 요한 1서를 쓴 이유가 뭡니까?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설교할 때. 저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만은. 영지주의라고 들어봤습니까? 영지주의. 요한 1서를, 요한이 쓸 때요. 그때 이단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단이 있었습니까? 그 이단은요,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지금까지도 그 이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폭이 얼마나 커서요. 이거는 학자들도 연구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 시대에도 그 이단이 있는 거 있죠. 그 이단이 뭡니까? 그러면 영지주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 혹시 영지주의 그러면 아마 그런 이단이 있었다 그러더라. 근데, 그 이단의 특징은 뭡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창조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도 맞고 하나님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아니라 무엇이 아니라고 얘기하나 그러면 사람 몸은 아닐 것 같다고. 예수님은 육신,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먼저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요한 1서 2장 22절에서 26절. 이게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입니다. 요한 1서를 왜 썼습니까?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넘어가는 거 있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나니라. 여기 부인, 시인 그럴 때 이게 다 뭡니까? 그러면 시인하는 거는 신이면서 사람인 거를 시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성경을 좀 적으실래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느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니까 요한 1서를 왜 썼습니까? 이단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미혹을 합니까? 이제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요한 1서 4장 3절 한번 보고, 일단 우리 그림 7의 시 한번 볼까요? 그림 7의 시. 7의 B부터 한번 줄까요? 7의 B. 시레비. 요게 영지주의를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입니다까지만 이렇게 해서 요 하나님의 영이요 이렇게 순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게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아이온이라 그러는 요 물질을 창조하는 신들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건 지구입니다. 지구.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 쪽으로부터 멀면 멀수록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아주 멀면은 하나님도 대적하고 이 사람들 사상이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여기 아이온이 이렇게 빙빙빙빙빙 이렇게 돕니다. 빙빙빙빙 도는데 이게 제일 멀리 있는 이 지구에 있는 요 아이온이라는 신이 사람도 만들고 육신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다가 지혜의 영을 집어넣었어요. 아이온. 자기들 아이온을 이렇게 넣었다가 이 사람이 죽으면 또 일로 가고 또 이렇게 돌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여튼 어려워요. 근데 하여튼 하고 이런 사상이, 있어갖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적인 거는 하나님이 창조 안 했다고 그럽니다. 물질은 요 아이온들이 창조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는 이 모든 물질도 이 아이온이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쇠사슬로 자기를 막 묶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한파 중에 하나가 여기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여기 자기 막 어떻게든지 육신을 억제해서 요 아이온을 아주 신성하고 하나님이 가깝게 한다 그러고. 또 한파는 뭡니까? 그러면 물질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캐세라세라 뭐 아무따나 놀자 육신 아무따나 굴려도 뭐 이거 영만 깨끗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가요 하나는 쾌락주의고 하나는 금욕주의가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이런 영지주의에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그림 86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 다시 이제 7C로 가보시면요. 이게 왜 위험합니까? 이게 교회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요거는요. 지금도 자유주의자들이 요걸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그럼 언제 그리스도가 됩니까? 그러면 요게 뭐죠? 세례받을 때 요 동그라미, 요 영이, 영이, 그 아이언이라는 그 영이, 그리스도라는 그 영이 여기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요분 말로, 요분 표현들을 씹으면 그리스도 짓을 하다가, 그렇게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됐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는 이제 하늘나라 가버리고 그냥 육신만 이렇게 단글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요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게 아주 호소력이 있습니다. 지금 20세기에요. 지금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딱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그럼 언제 그러면 그리스도가 됐습니까? 예수 자신이, 지금 그분들 얘기입니다. 예수 자신, 이런 건 받아 적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런 건 이단 얘기니까. 예.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인식을 언제부터 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부터인가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네? 라고 이렇게. 나서는 그리스도 짓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하고. 그러면 그 그리스도라는 게 언제 그 생각과 이런 게 다 없어졌습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 실패자로서 그냥 없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식이 똑같습니다. 이거는요, 수천 년 지난 이단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둘 다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사람이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단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단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 목회를 하던 이때는 어떤 이단이 편을 쳤습니까?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한 1서에요. 4장 1절에서 3절 한번 주십시오. 4장 1절에서 3절. 굉장히 이거는 지금도 성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도,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무엇을 다 믿지 말고? 예, 영을 다 믿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 막 의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세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하라고요? 시험하라. 그 시험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예수님은 그냥 육체로만 왔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제가 아주 비근한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호와의 증인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누구만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죠? 제호바만, 여호와만. 그러면서 이 사람들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영원전부터 여호와가 계셔서 영원까지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어느 날인가 BC 한 4세기쯤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사람이 태어나게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 아니라 이때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신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 시대에는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인데 육신을 안 입고 오고 인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영을 시험해봐라.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을 텐데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고 그런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무엇을 시인 안 합니까?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 이걸 따로따로 분리해서 한쪽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말씀이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동시에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온전히 못 믿는다는 거죠.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는 거죠. 이것을 믿지 않으면 적그리스도형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믿으시죠? 다시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인 것을 믿습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기만 하면 어떻게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갑니까? 하나님이기만 하면 어떻게 육신을 찢습니까? 영인데 이게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요한 2서 마지막 성경 구절 찾고 마칩니다. 요한 2서 1장 7절. 그러니까 뭐가 복잡하게 많아도요, 요한 1서 2서를 왜 썼습니까? 그때 이단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이단을 정리하고 구원받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 요한 2서 1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또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유, 어떻게 이걸 못 믿나? 못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으면 믿어지는 게 어떻다고요? 감사하고 고맙고. 이건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해주시면요, 믿지를 못합니다. 그냥 우리 학교에서 배운 1 더하기 1은 2 이걸 갖고는요, 이게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또 뭡니까? 참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의 관심이 뭡니까?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의 관심은 달러 아닙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하는 게 지금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도요, 그거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제가 힘든 거 압니다. 근데 그거 힘들다고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 진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를 옆에 분에게 못 전합니다. 우리 힘들어도요,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잘 전하는
지혜로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여건과 환경과 우리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그저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또 미국에 온 우리의 목적을 잘 수행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공의를 베푸는 아름다운 대통령 뽑아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이 미국의 아름다운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